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영적 어두운 가운데 방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배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장 2항부터 제2장 7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2항부터 5항까지는 신앙은 지식을 내포한다. 스콜라의 맹신이라는 사고는 참된 교리를 흐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항,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해독에 대한 책임은 다른 무수한 해독의 경우와 같이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여기 해독이라는 것은 악 또는 해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노우를 씌워 그를 숨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시하지 않으면 끝없는 미로를 헤맬 것입니다. 그들은 스콜라 신학자들입니다. 모호한 정의로 믿음의 힘을 쇠약하게 만들며 거의 말살할 뿐 아니라 맹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맹신은 맹목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할 데 없이 유치한 무지를 이러한 허구로 장식함으로써 그들은 가련한 사람들을 속여 멸망하게 만듭니다. 사태의 진상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허구는 진정한 믿음을 파묻을 뿐 아니라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이른바 믿는다는 것인가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요. 뭐 모르더라도 가톨릭교회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기만 하면은 그게 믿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지요. 칼빈은 그런 것이 믿는 것인가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지가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뜻까지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리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묻고 알아내는 일을 교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성립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을 위임함으로써, 그러니까 교회에 위임한다는 것이죠. 위임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할 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뜻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맹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의의 근거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백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맹신이라는 교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우리는 무지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안다는 것은 되게 함축적인 것이며 우리가 육의 짐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때까지 그대로 혼돈하리라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보류하고 교회와의 단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여기 이 말은 칼빈이 일반적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육체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고 교회와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소위 겸손한 태도를 가진 무지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 교회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존경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칼빈에게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맹신이란 것으로 어떤 미로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무서운 오류까지도 교회라는 딱지를 붙여서 속여 넘기면 무지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신령한 것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조각상, 성인상, 또 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도들을 속이죠. 신도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솔한 맹신이 파멸 일보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변명하며 이것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조건만 붙으면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암흑을 광명인 것처럼 무지를 바른 지식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이제 신도들한테 말을 하는데요. 신도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연옥설,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죠. 그게 바로 맹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논박하는 데 시간을 더 보내지 않고 그들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를 비교하도록 독자에게 권할 뿐입니다. 진리 자체는 명백하므로 자연히 그들을 충분히 또 쉽게 논박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의 많은 잔재에 믿음이 둘러싸여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을 올바른 신자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의 무지로 마비된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무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와 판단에 찬성하기만 하면 올바른 신자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믿음에는 이해가 따른다는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인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맹신이란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과 가리워진 것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류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전진하는 것, 그리고 고요히 또 겸손하게 계속 노력하여 더욱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신자들에게 하는 공부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는 계시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분명히 배우는 교훈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많아서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굴레로 우리를 일정한 한도 내에 제어하시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정하셔서 가장 훌륭한 교사라도 항상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이와 같은 맹신의 분명한 범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머뭇거리며 가장 초보적인 진리조차 맛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이해하는 점에서는 거의 진보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그러한 면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사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주의 부활이 꿈같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셨으므로 이때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진리를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열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도록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하신 분으로 믿은 이의 말씀을 여인들은 믿기는 했으나 무지가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들의 믿음을 암흑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아연실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그의 말씀이 참말인 것을 스스로 발견한 후에 드디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은 믿음의 씨가 죽은 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씨가 그때 새로운 힘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 믿음은 이제 이미 그 마음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됐을 때는 드디어 온전하게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유일한 스승으로 존경하며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이, 그러나 아직 맹목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정한 신앙이긴 하지만은 맹목적인, 무언가를 잘 모르고 믿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분께서 자기들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의 은혜로서 제자들을 하늘로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증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에는 항상 불신앙이 섞여 있다는 것으로 증명은 충분합니다. 칼빈이 여기서 지금 말했던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해의 부족과 오류와 불신앙이 섞여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신앙으로서의 맹신. 엄격하게 말해서 아직 신앙의 준비 상태에 불과한 믿음도 맹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을 맹목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맹목적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톨릭교에서 전적인 무지를 근거로 하는 맹목적 신앙과는 다른 그런 어떤 것으로 칼빈이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의 교훈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도 기적에만 놀라서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공경하는 태도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공경하는 태도를 신앙이라는 훌륭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초에 불과했습니다. 이해력이나 또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초기적인 어떤 상태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은 왕의 신하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믿었다고 복음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처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여 교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교훈을 잘 받는 사람, 언제든지 배우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구절에서 그가 민노라고 한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믿음이었으나 둘째 구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들어간 제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비슷한 예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고 그리스도를 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여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아직 초보적 지식은 없을지라도 듣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불리웠습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아니나 이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마음 자세에 이런 위대한 영예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이 태도와 배우려는 이 욕망은 교황주의자들이 조작한 맹신으로 만족하는 저 나태한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 전적 무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그 교회의 신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그 초보자, 비록 그것이 이제 맹목적 신앙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죠. 그것은 로마 카톨릭 신도들의 그 맹목적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엄중히 책망하는데 하물며 완전한 무지를 계획적으로 택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바울이 책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극한 무지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저 맹목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크게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가 하는 그런 칼빈의 말인 것입니다. 이제 6, 7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7항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관계, 믿음에 요약된 정의입니다. 6항,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 즉 자신의 복음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복음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도착할 목표를 지정하신 것 같이 복음이 우리를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로 가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말은 복음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확실히 은혜의 보고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보물창고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물창고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보고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교훈을, 가르침이죠. 지식인 것입니다. 믿음과 가르침을 불가분리의 동반자로 서로 결합시키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가르침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복음에 제한할 때에 복음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모세와 예언자들이 전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복음에 국한시킨다고 해서 믿음을 세우기에 충분한 내용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완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가르침이라는 적절한 말로 부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다른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요, 영어 원문에 By the coming of faith, the law was abolished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오므로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롭고 특이한 교훈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신 후에 아버지의 자비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증거해 주신 그 교훈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적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항구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태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긴밀하게 분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은 동일한 믿음의 원천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도 백성이 믿도록 충고하기 위해서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대개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자녀들과 외부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표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배우도록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의 자녀들과 외부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은혜를 무분별하게 주신다면 왜 그분께서는 말씀을 소수 사람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보통 신자와 제자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사용하며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는 한 여인에게까지 이 징호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목표로 삼아야 할 이 목적지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 믿음은 본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경박한 믿음과 막연히 오류를 믿는 심리 상태가 됩니다.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며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마땅히 지향하여야 할 이러한 목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확실한 것을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경박한 자세와 흐리멍텅한 정신의 방황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기초이다.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없애버리면 남아있을 믿음이 없는 것이다. 다이제스트의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이해하기 쉽도록 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배태되게 하는 데는 배태되게 한다는 것은요, 사물이 일어날 원인을 속으로 가지게 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배태된다 했으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데는 말씀을 심는 사람의 봉사가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든 간에 거울과 같고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또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시든지 간에 자신에게로 끌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하며 로마서 1장 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충성한 것을 칭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믿음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특히 이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 이 말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고자 하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확신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자체 내에서 분쟁이 있으면 말씀의 권위는 의심스러운 것이 되며 약하거나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마음이 분열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성불가침의 진리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네, 7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부분입니다. 7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사람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때 믿음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정녕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을 흔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이 다, 모든 구절구절 모든 말씀이 다 그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든지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선 믿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진실성을 지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는 것은 믿음은 주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여 거기 의지하며 안주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진노와 징벌만을 깨닫는다면 믿음은 어떻게 떨지 않으며 무서워하지 않겠는가요? 또는 그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겠는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아직 믿음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칼빈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정의하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항이 거의 끝에 가서 7항이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이 믿음을 이제 한마디로 완전히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믿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자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식은 종종 슬프며 그 뜻이 선포될 때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성에,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며 염려하신다고 선언하실 때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다고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약속, 곧 은혜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 이외에서는 안식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시편에서는 대개 자비와 신실을 상호 관련된 것 같이 짝을 짓습니다. 여기 자비와 신실이랬는데요. 영어 원문에는 mercy and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더라도 여기도 지금 신실하심이 영어 원문에 보면은 진실하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의 자비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증거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40편 10절 11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36편 5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편 10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7편 2절. 라틴역 116편 2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시편 138편 2절.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예언서의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예언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서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까지는 인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의 뜻이 의심스럽거나 모호하지 않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 그는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신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솔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미움과 진노의 표징이 각 처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인애를 의지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섞인 이해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이해는 자체 내에 조화가 없고 자신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거나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계속해서 주저함으로 흔들려서 확신 안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며 우리의 마음을 강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는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제시하여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약속을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